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셨죠? 다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할까요? 2019년 수고하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2019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예. 예, 주여 거룩한 주일을 오시기 위해서 예배드리게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많은 국가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로마는 식민지를 통치할 때 각 식민지의 고유한 문화나 전통이나 종교 등을 허용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사람들이 다신교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국가들도 즉 국가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각 식민지를 다스릴 때 각 식민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분봉왕으로 세워서 그를 통하여 각 식민지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분봉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살면서 유대를 다스렸던 곳이 바로 가이사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는요, 헤롯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 소위 말하는 왕족들이 살았고 또 로마에서 온 관료들이나 군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라는 곳은 유대의 사회 수도로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곳 가이사라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65마일 정도 떨어진 곳으로 지중해 해안의 항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상업과 무역도 번창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또 다른 다양한 민족들이 사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는 분봉왕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파견된 약 천여 명의 특별 군대가 머물렀습니다. 이 군대의 100명을 다스리는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했는데 그 백부장의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유대인들과 또 그들의 문화나 종교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외면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척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과 유대인들은 인간적으로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인이었던 고넬료가 식민지를 했던 유대의 종교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자신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온 가족과 그 가족에 있는 식소들까지 다 하나님을 믿게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넬료는요, 복음 전파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기 때문에 가이사라에 머물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로마로 다시 돌아가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파송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곳 가이사라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 민족을 위한 복음 전파에 아주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고넬료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 성경에 고넬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고넬료 역시 복음 전파자의 사명자였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역시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고넬료가 소개된 이유는요,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사명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고넬료처럼 혈통적으로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만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나 형제나 더 나아가서 내 친구나 내 직장 동료, 내가 속한 공동체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요, 앞으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사명을 갖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요, 그가 경건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고넬료를 말하고, 경건하다라는 말은요, 신앙이 좋다는 말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참된 경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또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성경은요, 경건한 자를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자, 신앙이 좋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신앙을 좋게 보셨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었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의 신앙이 어떠했길래,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성경은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경건하다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넬료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사랑이 바탕된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이 두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해서 이것이 어떤 폭력자나 독재자나 이런 사람 앞에서 생명이나 안전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공포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사랑할 때, 존경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 존중하는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인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이제 사랑이 막 시작할 때 그 사랑하는 이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25장 43절입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시편 34편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신명기 8장 6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많이 할까요? 하나님을 옳게 믿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경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면서 성경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경외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라고 했는데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면, 그래서 그를 경외한다면요, 그분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천사가 왔을 때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요 신비하게 처음 체험하는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귀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 가운데 나타난 그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넬료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요바라는 곳은요 가이사라라는 곳과 같은 지중해 해안 항구 도시로서 가이사라에서 남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가이사라가 다민족 사람이 많았다면 요바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런 요바에 가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말은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 경험하는 이 천사가 진짜 천사인지 귀신인지 의심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지금 본 것이 환상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 또한 의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진짜인가 뭔가 하면서 스스로 망설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어떤 의심도 없이 그 말이 있은 후 즉시 하인들을 요바로 보내 베드로를 불러갔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듣자 그 어떤 질문도 없이 바로 순종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자연적으로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분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 두려워하고 존경한다고 하면서 존경하는 분의 말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따진다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스럽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 믿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한 온전한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하다가도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불순종하다가 또 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했다 불순종하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을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은요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요 그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순종하여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온전히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신앙은요 구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구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는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상황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고 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눈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베풀라는 것입니다. 궁핍하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사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제사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이런 걸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제하려고 또 구제받으려고 노력도 했고 당연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지속되면서 이것이 율법적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율법적으로 변화되다 보니까 사랑이 없이 긍휼의 마음이 없이 행함으로 만족을 했던 것입니다. 형식에 얽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 은밀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은밀히 하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요 구제할 때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구제하더라도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넬류가 행한 구제는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어쩔 수 없이 하는 율법적인 구제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그는 구제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과 관료들은요 식민지에 머물면서 그 자신의 직위를 갖고 식민지 사람들을 착취함으로 자신의 부를 충족시켰습니다. 사료 사용만 챙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류는 다른 로마의 통치자들과 군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착취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를 나눴던 것입니다. 억압받고 핍박받는 그 유대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좋은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베풀고 나눌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로 물질과 시간을 나누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구제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결코 마르지 아니하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리스도처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누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것은요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복음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없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자들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복음을 나누다 보면 우리에겐 기쁨이 넘치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졸업한 신학교 동문들은요 함께 참여하는 그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동문들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공간입니다. 한 번은 그곳에 중병을 앓게 된 동문 선배 목사님에 대한 사연이 소개되면서 서로 돕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그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좀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은 주셨어요. 그런데 물질은 없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갈등을 한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도 없는데 내가 누구를 도와주지? 그래 나보다 더 있는 분들이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도 하면서 나의 스스로의 상황을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좀 있으면 그때 도와주자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에게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 부담감을 떨칠 수 없어서 순종해서 마음의 표시를 나누었습니다. 정성껏 나눴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일주일 후에 제가 존경하는 저의 멘토 되는 목사님이 만나자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저에게 한 그 교회의 한 성도님께서 저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헌금이라고 하면서 주셨어요. 근데 그 물질의 액수가요, 제가 드린 것의 10배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했더니, 나누었더니 10배나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저에게 물질을 주신 그 성도님이요, 백혈병을 앓고 계셨던 분이에요. 백혈병을 앓고 계시면서 치유되는 과정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하나님 주신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모았던 것을 어느 순간에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들은 게 10배로 받는 것이 매번 있으면 좋은데 매번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누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눌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에 대한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했고 확신했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곳 산타바바라 한인장로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맛있는 감을 나누시는 모습, 사랑을 나누는 모습, 물질을 나누는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너무나 귀하시고 훌륭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조금 더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더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나누었듯이 우리 산타바바라 하나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도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 지역에 오래 사셨다는 분을 우연히 만나서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곳 산타바바라는요, 천당은 못하지만 천당 가까운 999당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름다운 곳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예, 아름다운 곳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요. 이 지역이 아름다워서 천당에 비교해서 999점당이라고 한다면은요, 이 아름다운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이 지역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이 999당이라면요, 우리 이 교회는 이 지역보다 더 아름다운 999.99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999.99당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999.99당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의 성령이 충만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와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이 지역상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이 구제와 나눔은요, 우리 교회나 우리 지역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여행으로 또는 자녀들 때문에 한두 번 방문하시는 분이라도, 또는 이 비스팅 스칼러로 오셔가지고 1년, 2년 머물다 가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산타바바라 하는 장로교회가 천당처럼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천당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기를 도전 드립니다. 세 번째 고넬료의 신앙은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항상이라는 것은요, 규칙적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넬료는 그랬던 거예요.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처럼 천사의 방문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요, 기도를 해요. 단지 기도의 대상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왜 기도를 할까요? 기도하는 이유는요,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뭔가 필요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믿는 신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자신의 죄성을 알고 자신의 죄가 머리카락보다 많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시편 40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 자신의 죄가 자신의 머리털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확실히 알았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고 보호해 줄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좋은 신앙인은요, 경건한 자의 삶 사시는 분들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죄를 사여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야지만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요, 나의 죄를 사함받아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조차도 못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인의 자세는요, 매일매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갖고 해결해 줄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규칙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규칙적인 일로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나바벨 한인 장로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산타바바라를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교우들이 기도로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새벽제단을 건강하게 견실하게 세워지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위해서 이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께 도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규칙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요, 2020년을 맞이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 우리 고넬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경건한 자라 좋은 신앙인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한 신앙인,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게 바랍니다. 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바랍니다. 더 구제할 수 있게 원합니다. 베풀고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고넬료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또 베풀고 나누며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 것을 소망하고 결단하오니, 하나님 결단 가운데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올해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년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